성경은 남녀가 결혼을 하면 둘이 아니라 하나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와 결혼한 모든 그리스도인을 하나라고 역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세상의 인종이나 계급이나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사죄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위치와 가치를 가지게 되는데 거룩한 교회의 지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교회를 여러 모양으로 표현하고 있지만은 우리 몸에 비유한 이 본문의 비유야말로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역사 속의 진리를 바탕한 모든 교회의 가장 구체적인 비유가 될 것입니다. 오늘 제목을 비롯한 본문의 여러 곳에서 이것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이고 그 몸을 구성하는 우리 지체는 많고 각자의 역할이 다르다고 하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지체로서 자기 자신들을 한번 새롭게 확인하고 그리고 역할을 다짐할 수 있는 그런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12절에서 13절입니다. 사람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유일한 출구를 하나로 하셨다는 거죠. 그 출구가 뭐냐 하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데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래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은 한 혈통에서 나왔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을 보니까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하셨으니 그렇게 기록을 하죠. 그러나 아담이 범죄하고 난 후에 번성하면서 창세기 11장에 인위적으로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인간의 힘과 능력을 과신하려고 바벨탑을 쌓은 결과는 오히려 흩어짐의 이유가 되어버렸습니다. 각 족속과 민족과 언어는 서로의 갈등과 반목으로 싸우고 헐뜯는 비극이 이 역사 속에 계속 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죄의 결과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흩어짐의 비극이 비로소 하나가 되는 역사를 이 땅에 최초의 성령이 오신 오순절날에 보게 되고 이것은 적어도 인류가 진정으로 하나되는 방법이 하나님의 선하신 의지에 의해서만 가능해짐을 깨닫게 하는 역사였습니다.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가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사도행전 2장 8절에서 11절에 최초로 복음이 증거되는 그 복음을 듣는 각 언어, 각 민족에 속해 있는 오순절날 모여든 유대인들의 고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진정한 통일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가장 일반적으로 하나일 수 있는 이유는 같은 혈통을 타고 한 가문에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구상의 모든 인류는 모두 다른 피를 타고나기 때문에 다른 생각과 다른 정서를 가지고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인류가 하나 되게 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한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거듭남을 마련하신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오늘 본문 13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바울은 이 사실을 갈라디아서에서 다시 확인하고 있는 내용을 보는데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렇게 선언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보다 두 단어가 추가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성별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여기까지는 오늘 본문 13절과 같고 그 뒤에다가 남자나 여자 없입니다. 인종, 언어, 남녀 성별의 관계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다 하나가 된다는 귀중한 교훈이죠. 사실 흩어짐의 원인이 죄였다면 역으로 거꾸로 그 흩어짐을 하나 되게 하는 원리는 당연히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일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말을 오늘의 우리의 제목과 더불어서 이해를 한다면 참말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이 될 수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육으로 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의 십자가와 함께 죽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비로소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분쟁은 죄악이요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이기 때문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는 에베소서 4장 3절의 당부를 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님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에베소서 4장 4절 5절에서는 그렇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원리에서 인류 평등이 가장 이상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장소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밖에 없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0절에 낮은 형제가 어떻게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그게 가능하답니다. 또 높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의 지위를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세상의 일반적인 모습인데 교회에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한 관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 성령으로 호흡을 하며 현재와 미래의 하나됨이 지속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13절에 그랬거든요. 어떤 것들이 시작은 바로 되었는데도 점점 시간이 가면서 시작의 정신이 흐려지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심을 잃지 말자라는 말을 많이 하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교회의 지체가 되었음에도 그것을 지속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감정이나 능력으로 불가능하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심으로 가능하게 된 것임을 덧붙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먹고 마시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성격과 건강이 변해가기 마련입니다. 이걸 많은 생물학자들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이 계속 산소를 마시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거듭난 하늘의 사람도 지속적으로 말씀과 더불어 성령을 마시지 않으면 영적인 건강을 오늘의 주제처럼 그리스도의 지체 의식을 갖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 경계입니다. 신령한 것을 지속적으로 마셔야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에 바로 주님으로부터 오는 생수를 지속적으로 마셔야 된다고 선언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령으로 호흡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세상의 이상이나 생각으로 호흡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계속 들이마셔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렇지 못한 갈라디아 교회가 바른 진리를 외면하고 복음을 왜곡시키는 것이 바로 그렇지 못한 연고라고 바울은 한탄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을 보니까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렇게 말하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남으로써 성령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육체로 마친다면 그만큼 비극이 어디 있겠느냐? 이런 말씀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부분은 14절에서 21절입니다. 서로는 부정할 수 없는 각 지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이상은 말이죠. 어떤 경우에는 심하게 고통을 끼치는 지체를 떼어내버렸으면 할 정도로 한 지체로 인해서 온 육체가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여기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그런 경험을 가질 것입니다. 밤새껏 생손가락이 아려가지고 밀가루에다가 식초를 버물러가지고 붙여보지만 이거 아려서 어떻게 해요? 잠이 안 와요. 잠을 못 자요. 뿐입니까? 어떤 경우 이가 하나 아려가지고 욱신욱신하는 것 때문에 밤새껏 잠을 못 잡니다. 그 아리는 이를 그냥 딱 빼어내버리면 시원할 것 같은 그런 경험들이 아마 다 있었을 겁니다. 어르신들은 그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원하신 대로 지체를 각 몸에 두셨다는 겁니다. 우리 몸의 구조이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구성이든 필요 없는 지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몸이 건강치 못하면 지체 간의 부조화를 나타내게 됩니다. 이거 역시 우리 육체나 교회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15절 16절 그랬잖아요.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21절입니다. 특히 18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그랬다고요. 우리의 원대로 우리가 데려온 대로 이 교회 구성원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각 지체를 이 교회의 몸에 두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 교회에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심지어 가시노릇을 하는 교우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교회의 그런 역할이 필요해서 주셨다고 하는 확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이유에서도 교회의 구성원들 중에 필요 없는 지체는 없을 것입니다. 좀 더 심한 표현을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있어서 가룟 유다도 필요했기 때문에 거기에 적절한 사람을 사용하셨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인자는 자기에게 대한 기록대로 가거니와 마태복음 26장 24절이나 마가복음 14장 21절에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지체 모두를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두셨다고 하는 확신과 함께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인정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당신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귀중한 우리 교회의 구성원이다. 이런 정도로 서로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서로의 역할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앞에서 얘기했죠. 가시노릇을 하는 역할조차도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스스로만 온전하다고 생각하면서 너를 부정해버리면 옆에 사람을 부정해버리면 주님을 부정하는 것이 되고 말고 당연히 나도 부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발이 아니니 몸에 붙어있지 않다? 이게 나를 부정하는 거 아닙니까? 앞에서 지적한 대로 오늘 우리의 교회의 지체는 주님께서 그렇게 두셨다고 믿는 데서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한 방법을 통해서 지체가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주님을 부정해버리는 사실 속에서 누가복음 22장의 독특한 기록을 보는데 먼저 57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이 여자여 내가 저를 알지 못하노라. 여기서 저라고 하는 건 뭐냐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이건 뭐예요? 자기를 부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60절에는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너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너를 부정하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을 정리해보면 너를 부정하고 저를 부정해버린 상황에 나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지체의 한 일원으로 존재하는 것은 바로 상대 여러분들과 모두가 함께 있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지체의 역할은 다르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없는데 혼자 앉아서 말씀을 전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저를 대표적으로 비유를 했지만 바로 그런 원리로 우리 각자를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또 내가 지체로서 교회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각자가 하나님께서 이런 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교회 속에서 해야 될 역할이 뭔가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역할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오늘 이 말씀과 더불어 지체로서의 의식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나 자신과 조화가 어렵다고 할지라도 서로의 역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이런 입장에서 대단히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의 체제가 아니라 공존의 조직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지체가 함께 공존하는 것은 요즘 쉽게 말하는 공생의 관계입니다. 요즘 뭐 말썽이 되면서도 FTA라든가 이런 것들을 각 나라들과 더불어 조인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분명히 손해가 나면서도 그걸 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같이 살아남기 위해서예요. 세상도 그렇습니다. 즉 함께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눈이 너무 못생겨서 사람들에게 지적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나의 눈이 없다면 나는 시각장애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 눈이 보기 싫다고 떼어내버리고 아무리 괴로움을 주는 지체일지라도 그 지체가 나에게 없다면 나는 불구자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체 간에 서로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는 논리는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시대에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서 또는 지체 간에서 심지어 부부 간에서까지 주도권 다툼을 하고 있는 것인데 참으로 비극이고 유치한 모습입니다. 가정의 경제권을 누가 잡느냐 이걸 가지고 남편과 아내가 싸웁니다. 참 비극입니다. 누가 잡으면 어떻습니까? 그걸 서로 갖겠다고 하는 데서 뭐예요? 결국 싸움이 오고 서로 마음을 상해요. 그러나 누가 가지든 그게 무슨 상관인가? 우리 가정을 위한 것이라면 이런 정도로 서로 생각한다면 어때요? 뭐 싸울 필요도 없고 또 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가 있다는 거지요. 사람들이 어릴 때는 어떤 질병을 견디는 것도 힘들어하지만 나이가 들게 되면 관절염도 친구로 여기게 됩니다. 처음에 관절염이 없으면 어때요? 요놈의 것 때문에 내가 살 수가 없다고. 근데 나이가 들고 60, 70, 80이 돼가면서 아이고 이것도 이제 내가 데리고 가야 될 어떤 거라고.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성숙을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유치할수록 전내나는 어린 아이일수록 고통을 견디기 힘들게 한다는 거죠. 그러나 성숙한 사람일수록 그 고통을 내 인생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의 모습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성숙할수록 함께 가야 한다는 사실을 경험 속에서 받아들이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 몸의 지체는 절대로 경쟁의 지체가 아니라 함께 살아야 할 공생의 관계로 가야 하고 그런 입장에서 지체 간의 서로를 향해 감사하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함께 평생을 가고 영원히 가야 할 존재라면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함에도 끊임없이 주도권 다툼을 하며 귀한 시간을 낭비해버리고 초라한 모습으로 인생의 말미에 서서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었는데 라고 후회한다면 참으로 불쌍한 존재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한 몸된 교회라면 지체들 간에는 경쟁이나 투쟁의식을 부추겨서 일하게 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신령한 지체라는 감격, 나 자신이 최선을 다해야 할 역할이 있다는 사실에 감격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어야 하고 열심을 다해서 경쟁하려면 경쟁의 대상을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목표로 하는 그런 경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처럼 겸손하고 주님처럼 기도하고 주님처럼 사랑하는 경쟁의 모습이라면 절대적으로 겸손할 수 있고 최선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지체는 자신의 역할을 예수 그리스도처럼 감당하려는 자세야말로 참으로 귀중합니다. 신앙에서 나의 경쟁의 대상은 함께 신앙하는 지체인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푯대로 옆의 같은 지체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함께 가는 존재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관계로 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교회가 아름다운 모습이 되고 문제없는 교회가 될 것이라는 거죠. 이래서 이제 이 문제는 세 번째 나누고자 하는 문제와 연결되어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22절에서 27절입니다. 존귀와 영광을 함께 나눌 운명체라는 겁니다. 지체라는 것은. 입이 못생겼습니까? 그러나 내가 죽을 때까지 가져가야 될 지체입니다. 손가락이 못생겼습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가져가야 될 지체입니다. 이런 원리 속에서 교회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지체나 가족이 아닌 남과는 이런 나눔이 쉽지 않습니다. 영광도 시기 나고 고통도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족은 다릅니다. 가족은 한 가족이 즐거워하면 그것이 나의 즐거움이요. 한 가족이 고통스러워하면 그것이 나의 고통이 되는 겁니다. 그건 가족 간에서만 가능한 것이죠. 지체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지체가 더 귀하고 덜 귀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람의 눈에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서민교회에서 이종배가 제일 귀하게 보입니까? 사람의 눈에 보일 뿐입니다. 제가 믿기로는 그렇습니다. 이 교회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는 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실 것입니다. 역할의 차이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평가해야 하는데 사람은 주님처럼 완전히 객관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차이를 인정해야만 합니다. 가령 가장 초라한 기관으로 보이는 우리 몸에 항문이 있잖아요. 항문이 없다면 온몸이 더욱 추하게 된다는 사실을 안다면 더욱 귀하게 여길 겁니다. 사실 어떤 경우에 항문이 없이 태어난 아이가 있어요. 그런 아이를 항문을 만들어주려면 그게 뭐 초라한 거고 수치스러운 거고 보이기에 아름답지 못하고 냄새나는 것이니까 만들지 말자 죽어버립니다. 근데 그 항문을 만드는데 어때요? 돈이 엄청나게 들어요. 그리고 그게 없다면 옆에다가 호수를 해가지고 뭘 차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렇게 이게 냄새나는 기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본문의 내용처럼 이렇게 귀중한 거예요. 가장 추한 것을 감당해내는 그 부분이 뭐냐? 항문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욕이 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22절 23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분쟁이 없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늘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죠. 24절 25절을 다시 봅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그랬다고요. 사실 사람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이유에서 자연스러운 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또 아름다운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는 데서 방황을 하고 갈등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요즘 성형술이 유행하고 있지만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좋은 것이 좋다는 생각은 인간의 판단이고 기준일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교회 관계에 대해서 가르치기를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에 당부를 하고 다시 연이어서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이런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교회의 구성원들이 이런 자세로 모두가 다 신앙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자세가 될 때 희노애락, 기쁨도 고통도 함께 나누는 그런 지체된 감격을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제 26절, 27절에서 말씀하죠.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조화는 각 지체의 고통을 모든 지체가 골고루 나누어 감당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한 가정의 문제, 한 가정의 고통은 그 가정의 고통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고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바로 우리 모두의 기도의 제목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거는 그냥 말로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 지체의 영광을 모두가 영화롭게 여기는 의식, 이럴 때만 지체라는 의식이 가치를 갖는 겁니다. 머리가 좋아서 기발한 창의력을 갖든지 아니면 발이 축구를 잘하든지 손으로 탁구를 잘하든지 각 지체가 했고 다른 지체가 협력했으므로 그 지체만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지체를 가진 온 몸, 즉 그 사람의 이름이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지체 간의 기도의 피를 나눈 지체로 귀중히 여기는 자세와 관계는 하나님의 원함이고 교회의 가장 교회된 모습일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당연히 그래야 될 것입니다. 교회의 지체의 고통은 모두가 함께 기도로 감당하고 영광은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을 때 비로소 지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숙하지 못한 지체는 아직도 경쟁과 반목으로 생활하기 때문에 바울은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이런 당부를 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처럼 영적인 가르침에도 육적으로 이해를 하는 인간적으로 유치한 모습에서 장성하여 육신의 혈육이 되기 때문에 더 귀중하고 육신적으로 관계없다는 생각에서 영적인 관계에 방해가 된다면 또 다른 책망받는 니고데모가 될 것입니다. 영적인 관계는 영원에까지 관계된다는 귀중한 지체의 의식으로 모두가 사랑하고 귀중히 여길 때 참으로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의 서로의 몸된 지체의 의식이 어느 때보다도 귀중히 여겨져야 할 시대요. 사명을 감당해야 할 시기입니다. 마귀 사탄은 되도록이면 강한 이 지체의 결속을 깨뜨리고 지체의 의식을 희미하게 해서 경쟁하게 하고 다투게 하고 부서지게 하려고 애씁니다. 그래서 종국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몸을 찢으려는 시도를 수없이 감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하늘의 사람으로 거듭나 거룩한 그리스도의 피가 서로에게 흐르는 지체 의식으로 지속적으로 생명의 성령을 마심으로 영적으로 외적으로 성숙해가는 거룩한 공동체의 지체로 이 땅에서도 고난도 함께 당하고 다가올 주님의 다시 오심의 영광도 함께 누리는 거룩한 각자 지체의 역할에 최선을 다함으로 신령한 지체의 역할이 하나님께 인정이 되고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거룩한 주님의 몸된 지체의 공동체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복되신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